창세기 12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의 아내 사라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들인지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아멘. 12장 말씀에는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온 민족들에게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는 그 내용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일을 갑작스럽게 이루어진 일로 이해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 가운데서 이미 준비되었던 그 일들이 이루어진 일로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아담의 타락 이후에 온 인류는 가인 계열과 셋 계열 두 계열로 나뉘게 되고 그 다음에 경건한 후손들이 에녹을 비롯해서 노아까지 쭉 이어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살펴봤고 반면에 가인 계열의 사람들을 통해서는 세상 문화가 창달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긴 했지만 하나님의 뜻을 실제로 이 땅 가운데 드러내는 일에는 실패했던 것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들과 결혼해서 그들이 다 부패해졌던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홍수로 그들을 다 쓸어버렸지만 인간의 죄성은 근절되지 않았다라는 사실은 노아가 포도나무 농사를 하고 난 다음에 포도주를 먹고 술에 취해 잤을 때 그 벌거벗은 것을 까발렸던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었죠.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샘에게는 복을 주셨습니다. 샘에게 대한 복은 딱 한마디로 나타나는데 내가 샘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라고 하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것 이상보다 더 큰 복이 없다 그런 말이죠. 왜냐하면 하나님 그분이 모든 복의 총재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오시는 바로 이 복을 샘이 받아 누리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우리가 이미 살펴봤지만 샘 계통의 족보가 10장 21절에 이미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11장 10절 이하에서 다시 재차 언급을 했던 것은 경건한 계통, 아브라함의 후손이 샘 계통의 사람을 통해서 결국은 이 땅 가운데 주어지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함이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 샘의 하나님이 되어오시겠다라고 약속하신 이 포괄적인 약속의 구체적 실행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 주일에 살펴봤던 창세기 11장에 바벨탑, 바벨성을 쌓게 되는 이 일은 우리가 중심이 되는, 즉 인간이 중심이 되는 하나님의 나라였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이름을 하늘에 내자라고 말했습니다. 하늘이라는 말은 물리적 영역으로서의 하늘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고 히브리어 개념에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감당치 못한다라고 말해서 이 삼층천을 말하잖아요. 이것은 초월 영역을 가리키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처럼 같아지려고 했던 것이고 그래서 바벨 문화라고 하는 것은 이 시대 문화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읽어보시면 세상을 가리켜서 바벨이라고 평가하는 것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그런 문화를 이미 애초에 함 계통의 사람을 통해서 바벨성을 쌓는 모습으로 드러났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문화를 창달시키고 과학을 발전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은 타락한 가인 계통의 사람들, 함 계통의 사람들, 가나안 계통의 사람들,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불신 계통의 사람들이 하는 삶의 양태라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우리는 문화라고 하는 것을 다 터부시할 수 없습니다. 우리 개혁주의는 변혁주의적인 문화관을 가져서 정치, 그 다음에 예술, 사회, 문학 등등 기독교적 관점으로 모든 내용들을 이해할 수 있는 지적 체계를 갖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문화 자체를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게 아니죠. 기독교적 문화를 많이 말하지만 항상 세상 문화를 끌고 들어오는 경우들이 많고 세상 문화를 접목시켜서 교회 안에서 무엇을 해보려고 하다가 교회가 세속화되는 이런 일들은 교회 역사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교훈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런저런 문화관을 가지고 예술이나 문화나 여러 가지 것들을 평가할 수 있는 안목을 가져야 되는 것만큼은 틀림없겠으나 이런 일들을 행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정당한 삶의 자세와 태도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타락한 문화와는 대별되는 구분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신 거예요. 갈대아 우르에서 이 가나안 땅까지는 수천 킬로가 되는 상당히 먼 거리입니다. 그 먼 거리를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무엇을 받겠어요? 타락한 세상 문화를 받겠지요. 산마다 신전이 세워져 있고 온갖 우상을 섬기는 모습을 눈으로 목도하면서 가나안 땅으로 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11장 32절, 31절, 32절을 보시면 31절 하반절에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그 다음에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12장 1절 말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너는 너의 고향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이 말씀하시는 이 명령을 하란 땅에서 받은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이 문맥을 보면. 그렇죠? 왜냐하면 데라가 255세가 돼서 하란에서 죽었다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사도행전에 보면 7장에 스데반의 설교가 나타나죠. 스데반의 설교를 보면 7장 2절에서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보다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전체를 포괄적으로 이해한다고 하면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이 명령은 이 갈대아 우르에서 받았다 하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명령을 들은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핵심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12장 1절을 보시면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말해서 땅을 말했죠. 이 땅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영역을 가리킵니다.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상속받겠다라고 말할 때 이 땅이라는 것을 성경 전체와 연결해서 이해한다면 단순히 예수 믿으면 땅이 많아진다 이런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상속받는다라는 말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큰 민족. 이것 역시도 혈통적인 아브라함의 족속들이 많아지는 것을 생각하시면 안 되고 믿음의 후손이 더 많아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한국 사람이 아브라함의 혈통하고 뭐 0.001%라도 좀 같은 게 있습니까? 전혀 없죠. 그런데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할 수 있겠죠. 반면에 유대인들은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긴 하지만 그들은 진정한 의미에서의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닌 우리 주님께서 그들을 가리켜 독사의 자식이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타락한 가인 계통에 속한 악한 자에게 속한 자라 그런 이야기죠. 이런 면에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것은 혈통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서 말한 바 아브라함과 같은 동일한 믿음을 가진 자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이 너를 통해서 많아지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내게 복을 주어서 너가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네가 복 자체가 되게 한다 그런 이야기죠. 그러면 이 복은 어떤 복이죠? 역시 갈라디아서에서 뭐라고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 얻는 복이 아브라함의 복이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성경을 세밀하게 읽지 않으니까 육적인 차원에서의 복, 땅이 많아지고 자손 많아지고 뭐 무병장수하는 이런 복을 이야기하는데 성경을 평면으로 보세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순차적으로 읽긴 하나 순차적으로 읽은 내용을 평면으로 펼쳐보셔야 돼요. 그러면 이쪽에는 마치 육적인 복을 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쪽에는 그것을 해석해내면서 그 복은 단순한 육적인 복이 아님을 분명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면서 너를 축복한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리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을 보여주는가?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나라요.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할 세상 나라는 반드시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순종했던 것 같은 그런 차원에서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교회와 나라를 받들어 섬길 때 그는 하나님의 진정한 복을 받아 누리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복은 어떤 복입니까? 영생의 복이요, 천국을 유업으로 상속받는 복이요, 인간의 결핍과 부족이 완전히 배제된 완벽한 상태, 샬롬의 상태, 이것을 받아 누리는 바로 그 복이요. 무엇보다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바로 그 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복을 얻게 될 것이라 그렇게 말씀했죠. 자, 그러면서 이 말씀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순종했습니다. 앞서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제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데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까지 한 2,400km인가 돼요. 아주 먼 거리입니다. 그런 먼 거리를 믿음으로 순종해서 낯선 땅으로 갔다는 거죠. 여러분들 지금도 미국에 가면 미국 사람들 중에 뉴욕이나 워싱턴에 와보지 않은 사람이 50%라고 그래요. 오히려 한국 사람이 더 많이 가는 것 같아요. 거의 한 주와 한 마을에서 평생 살다가 죽습니다. 이처럼 교통수단이 발달한 오늘날에도 그랬다면 당시에는 말할 것도 없는 거죠. 그냥 평생 그 지역에서 살다가 죽습니다. 이런 삶의 형태를 갖고 있었던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 듣고 그 낯선 땅으로 아브라함과 그 조카 롯이 떠났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의 순종입니다. 우리에게 바로 이런 믿음이 요구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처럼 아브라함이 따라갈 때 여기 보면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레와 이렇게 말했고 그 다음에 조카 롯과라고 말했습니다. 사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받을 공동상속자로 되어 있고 열국의 어미라고 하는 별칭이 붙은 사람으로 그 역시 믿음의 반응을 보여서 순종으로 아브라함을 따라온 사람입니다. 조카 롯도 마찬가지예요. 비록 소돔성에로 이주했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소돔성이 망할 때 급하게 피했죠. 그래서 자기 두 딸과 함께 피해서 두 딸과 근친 상간의 관계를 통해서 모압과 암몬 자손을 낳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긴 했으나 그러나 이 롯도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사실은 베드로후서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의인 롯의 심령이 상했다고 되어 있죠. 비록 타락한 문화 가운데서 살긴 했으나 그 위로운 영혼이 상했다고 되어 있죠. 이 역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자, 이처럼 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렇죠? 자, 근데 6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했다. 가나안이 누구죠? 함의 아들이요? 노아의 손자요? 인간의 죄성이 유전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몸으로 보여준 존재가 바로 가나안과 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가나안 사람이 거주했다는 거예요. 가나안은 타락한 문화로서 여호수아서를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그들을 다 진멸할 것에 대해서 명령했죠. 그러니까 이 땅이 얼마나 죄악이 가득한 땅인지 알 수 있고 15장으로 가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시면서 아직은 죄가 차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은 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 땅이 어쨌든 세속화된 땅이요 타락한 땅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땅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너를 통해서 세계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은 우리한테 뭘 보여주는가 하면 하나님의 교회가 있을 장소가 어디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세상에 있어야 돼요. 등은 어두운 곳에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세상에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 물리적으로 세상 안에 있지만 세상과 구별되는 존재로서 이 역할과 사명을 교회가 감당할 때 그 교회를 통해서 세계 만민이 복을 받게 되는 이 원리를 본문이 우리에게 잘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땅에 갔을 때 가나안 사람이 거주했다는 것은 이것은 믿음의 순종에 장애물이 있었다는 것을 암시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 가나안 사람이 터를 잡고 있으니 거기에서 나라를 이룬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결국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어 가시는 것이지요. 복음이 어디에 필요합니까? 의사는 누구한테 필요하지요? 대답은 뻔합니다. 복음은 죄인에게 필요하고 의사는 병든 자에게 필요하고 교회는 세상에게 필요한 존재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교회를 서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이 뭐냐면 7절에 내가 이 땅을 누구한테? 내 씨에게 주겠다. 자손이라고 되어 있는데 째라라고 말해서 씨라는 표현을 성경은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인의 후손이라고 할 때 그것도 역시 씨라고 하는 이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 약속이 내 자손 씨에게 주겠다라고 했다는 말은 이 약속의 범위가 상당히 광범위하다. 단순히 아브라함이라고는 한 사람을 염두에 둔 복이 아닌 아브라함을 통해서 생겨나게 될 후손들 전체를 염두에 둔 복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은 우리한테 뭘 보여주는가 하면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바벨성을 쌓는 즉 인간이 중심이 되는 인간의 나라와는 대별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서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세워진다고요? 죄와 저주가 가득한 가나안 땅, 즉 세상에 세워져야 된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셨습니다. 자, 그럴 때 아브라함이 한 일이 있습니다. 약속에 대한 정당한 반응을 보여줬어요. 약속에 대한 정당한 반응이 뭐냐? 제단을 쌓고 그 다음에 8절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딱 접하면 뭐 어떤 장면이 생각이 납니까? 창세기 4장 26절에서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했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이 말씀이 생각이 나죠? 그리고 노아가 홍수 심판 이후에 배에서 나오자마자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경배했다라는 말이 생각이 나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후로 보시면 창세기 26장에는 이삭이, 창세기 35장 1절에는 야곱이 각각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말은 단순히 여호와라고 이름을 불렀다라고 하기보다 그런 정도의 의미만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과 모든 삶 전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보여준과 동시에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 12장 1절에서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오니 그러면서 이 세상, 이 세대 정신을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거룩하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라. 그러면서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고 말했죠. 바로 이런 모든 개념을 포괄하는 내용을 여기 오늘 본문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라는 말로 요약 설명해 놓았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계속해서 남방으로 내려갔어요. 팔레스타인 땅 아래쪽으로 내려갔습니다. 흔히 이거 아래쪽을 가리켜 네게부 지역이라 그래요. 남쪽 지역. 여기까지 쭉 내려갔습니다. 자, 근데 어떤 위기가 있게 되었는가? 여기 보니까 기근이 들었다는 거죠. 먹고 살 길이 막막했습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 거주하다가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었어요. 여러분 애굽은 어떤 장소죠? 나중에 다 애굽으로 이주하지요. 애굽은 하나님의 교회 모태와 같은 역할을 했던 장소였습니다. 애굽은 세상 나라의 대표예요. 어쨌든 간에 하나님의 교회 영역에 머무르지 않고 삶의 위기가 닥쳤을 때 애굽으로 내려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애굽으로 내려가자 더 큰 위기가 닥쳤습니다. 그 더 큰 위기는 어떤 위기인가요? 어떤 위기죠? 네, 자기 아내를 빼앗기게 되는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사라가 상당히 예뻤던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왔을 때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75세. 그러면 하라가 몇 살쯤 되었을까요? 네? 뭐, 네? 65세. 그죠? 네, 그러면 어떻게, 저희 중에 65세 할머니 중에 이렇게 아주 예쁘신, 그래서 남자들 흠모할 만한 이런 아름다움을 갖고 있는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어떤 아이들이 질문을 하더라고요. 아니, 그 나이가 몇 살인데 이렇게 아름다워서 애굽왕 바로 이렇게 취하려고 했습니까? 영악한 질문이죠. 네. 그때는 수명이 길었잖아요. 그렇죠? 요즘에 한 40대 정도 보시면요. 옛날에 한 30대 정도밖에, 30대 정도 되는 그런 젊음을 갖고 있잖아요. 솔직히 그렇죠? 제가 어릴 때, 뭐, 제가 어릴 때 기억으로, 어린 기억에 그때 50대 할아버지 이런 표현을 제가 본 거로 기억이 나요. 그래서 60 넘기면 뭐 잔치해주고 그랬잖아요. 제가 어릴 때까지만 해도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뭐 60은 이거는 청년이죠, 요즘에. 그러니까 그 당시에 딸이 따웠던 것만큼은 틀림없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위기는 어떤 위기인가 하면 하나님께 주신 복, 이 위협당하는 위기예요. 단순히 아내를 빼앗기는 위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최초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그랬는데 경건한 이 그 셋계열과 샘계열과 아브라함을 통해서 여인의 후손, 즉 메시아가 오셔야 되잖아요. 그 메시아가 오는 통로가 아브라함과 사례인데 근데 사례를 바로에게 빼앗기게 된 거죠. 특별히 우리가 이미 살펴봤지만은 7절에서 이 땅을 내 자손 내 씨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했는데 만약에 자녀를 낳지 못한 채 사례를 애굽 왕 바로에게 빼앗겨 버리면 어떻게 약속이 이루어지게 됩니까? 그러니까 심각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그런 이야기죠. 그런데 이런 사실을 알지 못하는 이 애굽 왕이 아내의 사례를 취하려고 했습니다. 자, 이미 아브라함은 세상 나라의 성격을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어디에 나타나죠? 12절을 보세요. 11절 하반절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그래놓고 애굽 사람이 볼 때 이는 그의 아내구나.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이게 뭐죠? 세상 정신이에요. 세상 정신이 그것입니다. 남은 죽이고 자기는 사는 게 세상 정신이에요. 그래서 거짓말을 하게 된 것입니다. 거짓말은 어떻게 하게 되죠? 거짓말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을 때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두려워할 때 거짓말을 하게 돼요. 하나님 그분보다 눈에 보이는 물질의 유익을 더 좋아할 때 거짓말을 합니다. 하나님 그분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면 거짓말 하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나한테 물질적인 유익이 좀 있느냐 없느냐 그 크게 상관치 않아요. 이렇게 교묘하게 조정하면 또 얼마 돈이 좀 남겠다. 남은 모르겠지. 그래서 나 이거 가지고 내 좋은 일을 하겠다. 이런 생각 품지 않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어지게 된 거죠. 이 사실은 나중에 20장에서 또 한 번 아브라함이 그랄 지방에 내려갔다가 자기 아내를 또다시 누이라고 속이는 사건을 통해서 나타나는데 왜 속이느냐라고 그랄 왕 아비멜렉이 따져 묻자 이곳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이 없는 곳이라고 말했어요. 세상 나라의 성격을 단적으로 표현할 때 여호와를 경외함이 없는 세상이라 그렇게 표현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그대는 살리고 나는 죽일 것이니 거짓말 누이라고, 거짓말하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인 줄 알고 취했던 것이죠. 그죠?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죠? 애굽 이 가문에 큰 재앙을 내리셨다. 17절에. 무엇의 실행입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실행이죠. 하나님께서 왜 개입하였습니까? 하나님 그분께서 여인의 우선을 통해서 뱀을 상하게 하실 것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만약에 이 상황에 하나님이 개입하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의 약속은 무로 돌아가 버리고 말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이 상 가운데 개입하시고 난 다음 바로가 이 사실을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아브라함을 불러서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말했느냐, 왜 그를 너의 아내라고 말하지 않았냐라고 다구쳐 물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결국은 아브라함과 아내를 돌려보내는 이 장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한테 무슨 교훈을 줍니까? 여러분들 이런 내용은 도덕윤리적으로 해석하시면 안 돼요.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해하셔야 돼요. 뭐 거짓말하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오늘 본문을 오해하시면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주는 교훈을 놓치게 되어 있습니다. 뭘 보여주는 거죠? 인간의 죄인됨과 인간의 타락한 죄된 본성과 역시 거짓말하고 연약해지는 이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개입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역사 가운데 펼치신다. 이런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에 우리의 소망의 근거가 있다. 이거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서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신자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므로 거짓말하면 세상 사람을 실족시키게 만든다는 거예요. 애굽 왕 바로를 큰 잘못을 범하는 그런 존재로 만들 뻔했잖아요. 우리의 삶의 행동 거지를 통해서 어떤 사람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보게 되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보기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일들이 신자를 통해서 일어날 수 있다. 그 사실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리한다고 하면 애굽에서 일어난 이 사건은 우리한테 뭘 보여주려고 하는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세상에서 어떤 위험에 처할 수 있는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위험으로부터 어떻게 건지시는지, 그 가운데 자기 백성을 끝까지 보호하고 지키시는 이런 권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의 역사를 도도히 흘러가도록 하시는지, 이것을 본문이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시간이 되어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가 창세기 12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귀한 교훈의 말씀을 갖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 가운데 이루어졌던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창세기자가 오늘 사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는지에 대한 핵심적인 내용들을 잘 파악하고 이해하여 오늘 사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되고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어떤 구원이며 어떤 내력과 어떤 과정 안에 우리에게 이와 같은 선물이 주어졌는지를 잘 파악해서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복인지를 우리의 삶으로 크게 누리고 경험하고 감사하고 감격하며 예배하고 찬송하고 경배할 수 있는 이 놀라운 복에 우리 모두가 참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